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이 땅 위에 계셨습니다. 이 땅 위에 40일간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셨던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고 이 땅에 남겨둔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가 되어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지상사역의 시초에도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일 첫 번째 사역을 시작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사역하시는 내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나 똑같습니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자체도 처음에 하나님 나라에 관한 대화로 시작을 해서 맨 마지막에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그 절에도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사도행전이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3절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은요,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진행을 해 나가다가 마지막에 마무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마무리를 합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의 관심사는요,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주기도문 그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할 때도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며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그 마음속에는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아마 주무실 때도 툭 깨우면은 하나님의 나라, 아마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예수님께서 모든 관심을 거기에 쏟고 있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그렇게 쏟으셨다면요, 그렇다면은 그분의 제자가 된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인생에서 이것을 놓치고 있다면은 제일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셨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입에서는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그들은 제자들을 말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1장 3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딱 이렇게 나타나시니까 예수님에게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그것을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로 오해를 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그 사상은요, 선민 사상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전 세계 가운데 우리나라가 제1이다. 우리나라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평화의 중심이 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은 로마의 압제하에 있지만은 이스라엘이,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스라엘이 전 세계를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선민 사상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이들의 머릿속에는 이스라엘 나라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착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지금입니까? 왜?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거든요.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거든요. 그걸 보면서 이제 이분이 이 나라의 왕이 되면은 회복을 하실 것이다. 사실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지금 사정도 어렵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동안에 그 특별한 어떤 왕을 제외하고서는요, 너무 사정이 다 어려웠습니다. 1948년 이후로 독립을 하고 난 이후로도 계속해서 어려웠죠. 사방에서 적들이 공격을 해왔기 때문에 전쟁도 많이 치루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요, 자신들의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냐면은, 아랍인들이 자기들을 이렇게 다 몰아붙여가지고 그 지중해에다가 자기들을 다 쓸어버릴 것이란 이런 위기의식을 그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생각과 다른 아랍 백성들의 생각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여자들도 군에 입대를 해서 총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지금도 러시아, 중국, 그리고 이란, 시리아, 그 외에 중동 국가들이 한편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미국과 이스라엘과 유럽이 한편이 되어져가지고 여차하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죠. 그러니까 그 한 전쟁이 촉발될 수 있는 중심에 이스라엘이 있는 겁니다. 조그만 나라예요. 그 이스라엘이요, 남북으로는 한 200km, 196km 정도 되고, 이렇게 동서로는 한 69km 그 정도 됩니다. 너무 작은 나라죠. 그 작은 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 그 뉴스에 초점이 되어져가지고, 자칫 잘못하면은 이스라엘의 어떤 한 행동으로 인해서 세계 대전이 터질 가능성도 배제를 하지 못하는 그런 위기의 순간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 상황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메시아, 그것을 이용해서 나타날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죠. 그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7년 계약을 맺게 되고, 3년 반 동안은 그래도 평화롭게 조금 지냅니다마는 후 3년 반이 되면은 그 적그리스도가 자신의 본성을 드러내죠. 그래서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핍박을 하고, 그래서 아, 이제 우리가 속았구나. 2000년 전에 오셨던 그분이 예수님이 메시아였구나. 이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대환란에 관한 내용이 성경책에 나옵니다. 어쨌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지금이니까 제자들이 물어보았던 그 물음을요, 그들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선민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어쨌든 제자들은 육적인 나라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와 같이 어처구니 없는 질문을 받으셨지만은 제자들을 나무라지도 않으셨고, 이놈들을 내가 죄송합니다, 이놈이라고 해서 이 제자들을, 이렇게 모르고 있는 제자들을 어떻게 두고 갈까 초조해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혀 나무라지도 아니하시고 그들의 말에 대해서 부정하지도 아니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깨달을 수가 없지만은 분명히 깨달을 때가 올 것이다. 이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가 언제이겠습니까? 바로 오순절 성령이 임하게 되는 그때, 너희들이 다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그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제자들의 잘못된 질문에 대해서도 전혀 요동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답을 해 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임하실 그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깨우쳐 주시면은 그러면 다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해답은 성령입니다. 이제 하품하신 분 그만 못 따라 하셨죠?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은 해답, 죄송합니다. 헷갈렸어요. 자, 해답은 성령입니다. 성령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면 답답할 때가 있죠. 좀만 기다려 주십시오. 조금만 기다리면은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면요. 그러면 그거 다 해결이 되어집니다. 술, 담배 마시고 피우는 이것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요. 그냥 답을 대충 해주시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분들 언제 그 질문을 안 하게 되냐 하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한번 딱 체험을 하고 나면은 그 질문 할까요? 안 할까요? 그거 안 합니다. 더 이상 너무 큰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 질문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때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자녀들이 또 남편들이 아직 좀 어리다고 그래서 신앙적으로 어리다고 그래서 그 자꾸 막 뭐라 그러시면 안 돼요. 기도하시면서 기다리다 보면은 뭐가 해답이라고요? 성령이 해답입니다. 성령이 그 가운데 한번 임하셔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보게 하시면요, 그건 더 이상의 논쟁이 끝이 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로 잘못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이고 이스라엘의 나라는 육적인 나라이죠.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것이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것은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육적인 것을 해결을 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비밀이 우리 기독교인들 속에는 있습니다. 이거 빨리 체험을 하셔야 돼요. 즉 하나님에 관한 것을 먼저 생각하면은 그럼 육적인 것은요 따라서 해결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생각은 하나님에 관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생각을 하면은 정리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에 관해서 먼저 생각을 하면 머리가 아파서 머리가 자꾸 빠져나가요. 힘들어집니다. 감정이 조절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먼저 생각을 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관한 생각이 가장 위대한 생각이라고 그랬죠. 이 하나님에 관한 생각을 먼저 하게 되면은 위로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위로가 되어지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일도 이해가 되는 참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생각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육적 이 이스라엘의 나라의 문제의 해결점도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특정인의 이름을 들어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교회에 김대경 집사님이라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몇 달 전에 그 실종됐던 아버님을 찾으셨죠. 이미 돌아가셔서 뼈만 이렇게 남아 계셨던 그 아버님 찾으셨는데요. 그 이후에 장례를 다 치르고 난 다음에도 이분 얼굴이 덜 어두웠어요. 너무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신방을 한번 다녀왔는데요. 대화를 하는 중에 많이 우셨어요. 그분이 우셨는데 산에 아버님이 산행을 가셨다가 한 18km 정도를 걸으셨어요. 산에서. 그리고는 실종이 되셨습니다. 경찰도 군대도 또 119 대원들도 다 투입이 되었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집사님이요 친구분과 더불어서 매일 산에 다니면서 그 산을요, 구획을 정해놓고 오늘을 여기, 내일은 저기 계속 다니면서 살폈습니다. 주일에도 일부 예배를 드리고 급하게 가셔서 계속 다니면서 산을 타고 다니면서 하나님께 막 불평을 하고 되어드렸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우리 아버지가 신앙생활 이렇게 잘하고 계셨는데 어찌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런 일을 나에게 주십니까? 하나님께 대어놓고 막 토로를 했다고 그러면, 그동안의 아버지가 자녀들이 어릴 때 교회 가는 거 막으시고 또 성경도 떼기로 찍기도 하시고 핍박도 하고 하시는데, 어느 순간 도저히 교회 갈 것 같지 않던 아버지가 갑자기 어느 날 아침에, 주일 아침에 일어나시더니 씻고 아무 말씀 없이 그냥 교회를 혼자서 가신다는 겁니다. 그 뒤부터는요, 정말로 예배를 잘 들으시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새벽만 되면 일어나셔가지고 성경을 읽으시는 겁니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성경을 10독 이상을 하셨대요. 늘 성경을 이렇게 읽는 모습을 보면서 이 집사님이 신비롭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왜 우리 아버지가 교회를 가셨을까? 저렇게 교회를 가지 아니하고 핍박을 하시던 분이 이렇게 잘 예수님을 믿으신 아버지가 왜 이렇게 되셨을까? 왜 실종이 되셨을까? 막 되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산을 다니다가 드디어 그날 새벽에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토끼길과 같은 그곳을 헤치고 들어가다 보니까 그곳에 아버님이 단정하게 누워 계시면서 신발은 머리맡에 딱 벗어서 가지런히 두시고 누워 계시는데 뼈만 이렇게 남아 계셨다고 그럽니다. 의사도 보면서 이건 기적이라고, 하반신진도 다 사라져야 되는데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짐승이 손도 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이 집사님이요, 그동안에 산을 얼마나 타고 다녔습니까? 이 집사님이 이제 모든 걸 다 치르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하나님 왜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났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오래전에 집사님이 척추를 다쳤습니다. 척추를 다쳐서 지금도 이 허리에 티타늄으로 만든 등뼈가 세 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때 의사의 진단은요, 당신은 걷는 것 자체가 힘들 거라고, 그래도 조금 걸을 수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걸어 다닐 수 없다라는 그런 진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집사님이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일어섰다고 그럽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산을 타기 시작을 했다고 그럽니다. 무려 8년간이나 그 몸을 이끌고 산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몸을 단련을 하고, 그래서 의사의 그 말을 보란듯이 이겨냈다라고 그런 것입니다. 그 집사님이 8년 동안 산을 타면서 그 산이 그의 인생에 어떤 역할을 할지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했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지금 자신이 매일매일 그 산을 피곤해하지도 않으면서 그 산을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집사님이 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8년간이나 산을 탈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 것이 바로 지금을 위한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산에서 아버님을 불러가시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시고 그때 자신으로 하여금 산을 타도록 훈련을 시키시고 이제 매일같이 산을 타면서 아버지를 찾을 수 있도록 그때의 나를 준비시킨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고 너무 마음이 힘들었는데 갑자기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서 미리 이렇게 준비를 시켜 놓으셨다라는 이 생각을 하게 되니까, 아,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렇게 터치를 하셨구나. 그래서 이전에 다쳤던 것, 그리고 그가 힘들지만은 산을 타면서 훈련을 했던 것, 그것이 왜 필요했었는지 이것이 이해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자신을 훈련시키셨다, 이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래도 그 마음속에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생각을 하면은 이 육신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아픔들, 이 아픔들이요, 그리고 도대체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이 이스라엘의 문제가 하나씩 하나씩 해결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에 관한 생각은 위대한 것이고 하나님에 관한 생각은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을 해 주실 수 있는 근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스라엘의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을 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던 그것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겨내지 못합니다. 너무 힘든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에 관한 생각, 이것을 먼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엉뚱한 것을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대꾸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을 그리고는 말씀을 하셨죠. 여기서 말하는 때와 시기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의 때를 말합니다. 그때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죠.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될지, 그 기간에 얼마 남았는지 이것은 너희가 알 바 아니라 그랬습니다. 물론 징조는 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징조를 보면서 깨닫고 기도하면서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주셨지만 그러나 그날과 그 시는 너희 알 바 아니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멘. 이거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거 너무 신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말씀을 빤히 눈으로 보면서도 그러면서도 사람들은요 속아 넘어갑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1992년 10월 28일 저는 사탄이요 굉장히 영리한 그 꾀를 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0월 28일 예수님 재림한다고 우리나라와 온 세계가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날입니다. 직장도 다 내려놓고 전도하러 다니고 매일 모여서 예배드리고 집도 팔아서 교회에 바치고 이런 일이 있었죠.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요,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물론 그럴, 내일이라는 말 쓸 수는 없지만은, 언제든지 예수님 오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오늘 저녁에 식사를 해야 됩니다. 잠도 자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아기도 낳아야 됩니다. 오늘 결혼할 사람은 결혼도 해야 됩니다. 당장 주께서 오신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사업 계획도 세워야 되고, 취업 시험도 보아야 되고, 고3 아이들은 정신을 바닥 차리고 시험도 치루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모든 일들에 우리의 위치에서 해야 될 그 일들에 대해서 분명히 주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모든 일들에 대해서,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에 대해서 선악간에,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그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뻔히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그 말씀을 눈으로 보면서도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은 이 생각이 막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도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그날을 딱 찍어서 그날 예수님 재림하실 것, 이건 사탄적인 생각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정면적으로 반대를 하는 것입니까? 대적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앞으로도 언제 예수님이 재림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하면요, 그건 사탄이 하는 것이라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강단에서는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은 입 밖에 내지도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사탄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놀아났습니까? 말씀을 보면서도, 그 말씀 눈으로 뻔히 보면서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받으시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성경을 조금만 묵상을 해본다면 뻔히 알 수 있는 그것을 왜 몰랐겠습니까? 본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해주셔도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해서 깨닫지를 못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깨닫게 해주시면 그제야 제자들이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해서 예수님께서도 찬찬히 설명을 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를 받은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그랬죠.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사람입니다. 우리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성령으로만 가능한 나라입니다. 성령이 아니면은 이해를 할 수 없는 나라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이 말씀은요, 우리가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으셔야 돼요. 그냥 지나간 말씀으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요, 지금도 유효합니다. 왜 유효하냐 하면은 아직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으셨거든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오고 또 그 다음에 성령이 나오고 증인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네 가지 단어들은요, 서로 개념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완성이 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완성이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완성이 됩니까? 증인들을 통해서 완성을 됩니다. 언제 완성이 됩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능력이 임한 증인들을 통해서 예수님 재림할 때 그때 완성이 될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언제까지 이 일에 헌신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도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교회는 이 일을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 7장까지는요, 예루살렘의 복음화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8장 1절에서 11장 18절까지는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으니까 핍박을 주어가지고 흐트러뜨려 버리시죠.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땅 끝까지 복음의 전파가 되는데요, 이것은 바로 11장 19절부터 몇 장까지냐면은, 이건 사도행전 28장 31절까지가 아닙니다. 그 끝은 아직 없습니다. 언제까지냐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그 끝이 없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이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중단 없이 계속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장을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증인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올라가시면서 우리들에게 유언조로 부탁을 하고 가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유효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 안에는 성령이 거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그 이유는요,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이제 여기에는 이미 이루어졌죠. 초대 때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땅 끝까지 가는 겁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어 달라. 내 증인이 되어 달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마지막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을 자꾸 희석해 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유효한 것으로서 살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요. 구원받기 위한 것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요. 목사만 소명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도 소명을 받았습니다. 누구에게서 받았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받은 겁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증거가요? 내 안에 누가 계시는 겁니까? 성령이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자연스럽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이 안에 누가 계시는 겁니까? 아들의 영, 예수님의 영, 즉 성령이 거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은 내 증인이 되어다오. 이것이 예수님의 부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명의식을요 잃어버리고 산다면은 우리는 만날 때마다 다툴 것입니다. 우리끼리 얼굴 맞대고 싸우고 그 안에서 힘들어하고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나가서 전해보십시오. 이웃 사람에게 적어도 하루에 한 명 이상에게 예수님 한번 믿어보자고, 당신의 그 어려운 일 주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한번 던져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믿고 우리의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고. 이 말을 전하는 사람은 얼굴이 달라집니다. 얼굴빛이 달라진다고요. 안으로 더불어서 부부 간에 성도들 간에 다투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이렇게 전하다가 보면요, 그곳에 신비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주께서 주시는 기쁨이 그 속에서 나도 모르게 솟아올라와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굴에 화색이 돌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서 이렇게 삶으로 이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다오라고 하시는 주님의 이 부탁의 말씀, 유언의 말씀,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아멘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증인된 삶, 이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